여러분, 우리가 좀 멋을 부리려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죠. 여성들이 외출할 때 가장 편한 바지, 아주 오래전부터 편한 바지로 즐겨 입는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성들이 외출할 때 가장 편하게 오래전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입었던 그 바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하, 역시 같은 세대야. 예, 몸빼 바지라고. 몸빼 바지가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무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편한 옷이죠. 가끔 연예인들 중에도 몸빼 바지 입고 패션한다는데 몸빼 바지는 몸빼 바지죠. 아무리 멋을 낼라 해도 이 바지로 멋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제대로 멋을 내려면 좀 딱 붙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해도 좀 뱃살에 나와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불편해도 해야 멋을 부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제일 편한 옷 중에 또 하나는 잠옷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잠옷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오늘은 절대 손님이 올 것 같지 않고 또 하루가 더 끝났다 싶으면 어떤 친구들은 미리 잠옷을 갈아입고 그냥 빈둥빈둥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릴렉스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역시 잠옷은 편해요. 그래서 잠옷을 입고 할 정도 편한 옷들인데 그러나 정말 멋을 부리려면 그런 편한 옷보다도 팍 퍼지고 막 입기 편하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것이에요. 좀 불편해도 딱 멋지게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멋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 못 살던 시대에 주로 외출복은 이 통으로 된 뭐 드레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옷들이었죠. 그래서 외출할 때는 어때요? 그것을 딱 이 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단정하게 하고 또 일을 할 때도 너풀너풀거리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띠를 묶어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그 옷에 대한 이야기 같이 보여지는 말을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한 것을 보면 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밤이면 어때요? 편안한 잠옷처럼 어떻게 편안하게 있어야 될 일이잖아요. 띠를 띠고 있다가도 띠를 풀고 편안하게 잘, 그런 것이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잘 밤인데 불구하고 자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띠를 더 띠고 평시처럼 일하듯이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까지 다 켜고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르지만 어떤 혼인식, 결혼식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주로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했죠. 그래서 저녁에 시작하다 보니까 좀 길게, 뭐 지금은 한국은 좀 숄트하지만 지금 영국도 길게 하잖아요. 아침에 가지고 저녁 밤늦게까지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전통 예식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저녁에 시작했으니 이게 길게 가지고 밤늦게 새벽까지 넘기기가 일쑤인 그런 예식이었을 텐데 이 주인이 그 예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겠어요? 아주 늦은 밤, 아니 정말 새벽에 아마 집에 도착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집에 왔을 때 새벽이니까 모두가 다 잠잘 시간, 고나게 띠도 다 허리띠 풀고 편하게 불 끄고 잘 그때에 자지 말고 종은 마치 일하는 복장으로 띠를 띠고 불을 켜면서 그 주인을 맞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으로 하셨었어요. 문을 들이면 바로 문 열고 주님이 오셨냐고, 그리고 불로 이렇게 어두운 갈 길을 밝혀서 집에까지 방까지 안내하는 그런 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전체 읽으시면 느끼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올 거야 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가셨는데, 마치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오늘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동풀을 박히는 이 종에다가 이제 비유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늘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확실히 하셨던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예수님은. 언제 그분이 오실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고 계셔요. 오늘 39절에도 마치 도둑의 비유 들면서 도둑이 내가 언제 갈게 이렇게 미리 약속하고 가지 않듯이 오더라도 어떻겠어요? 어떤 도둑질할 집을 택했으면 저 집에 언제 가야 될지 가장 사람이 없을 때, 가장 잠을 깊이 잠들었을 때, 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그때 그 타임을 맞춰서 가는 게 진짜 도둑이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도둑같이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때, 전혀 예상하고 추측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께서도 오실 것이니까 항상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면 진짜 주인이 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던 종이 오늘 했던 것처럼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종이 늦은 밤 모두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때에도 편안하게 자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낮에 같이 복장을 하고 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듯이, 어쩌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편안하게 살고자 할 그때, 모두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때에도 어쩌면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쉴만한 그 시간에도 스스로 쉬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당신이 바라는 가장 미래의 당신의 삶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 다르게 말하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게 살아가는 목적일 것이에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바라십니까? 했을 때 편안한 삶을 원해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나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어떻게 살아라고 말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셨던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편안함을 포기해야 될, 편안한 삶을 뒤로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이 갈대아라는 넓은 지역에 우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 브리티시 뮤지엄 가면,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혼해가면 그때 그 화려한 문명이 그대로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였다 이 말이에요. 가장 화려했던 곳, 가장 풍요로운 것,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소, 도시가 우르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80년 이상을 살았으니 그건 평생에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을 짓고 먹을 거 다 먹어가며 노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찾아오신 이유는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기로 원했던 우리 인간이 첫 사람,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All Nations가 이 복을 얻도록 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일을 계시하시는데 그 일에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방문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제시하고 네가 이 잘 사는 동네인 너의 고향인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이 도시를 네가 떠나라. 여기서는 네가 도무지 내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떠나라.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빙 돌아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동네였나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게 하셔서 평생을 거기 살다가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를 끝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편안하게 살던 갈대우리에서 떠난 이후로 그거는 평생의 텐트 생활만 했어요. 텐트 생활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남들에게 그렇게 말을 들어가면서 불편한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게 아브라함인데 그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다 편안함을 늘 즐거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집주인이 다 자고 있을 그 이른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종이 허리를 탁 띄고 정장 복장을 하고 불을 켜고 바로 두드리자마자 문을 확 열면서 아 주인이 오셨냐고 기다렸듯이 불을 켜고 그 주인을 맞이해서 두드리는데 눈을 부시부시하면 눈을 비비면서 온 것도 아니고 두들기자마자 바로 문을 열고 딱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맞이해서 불을 켜서 어두운 그 길을 비추어서 주인의 방까지 이렇게 다 안내했을 때 그 종의 모습을 봤을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 너무 감동 넘어오죠.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싸줬는데 그것을 이리 와봐라 하면서 앉아봐 하면서 그 음식을 다 펼쳐가지고 먹으라고 하면서 이 피곤한 시간에 네가 멀쩡한 정신으로 나를 기다렸구나 하면서 먹여주는 그 비유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주인이 있을까? 실제로 아마 흔치 않는 일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종이 그랬대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가져온 이 구원을 많은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평생을, 자기 일평생을 이 하나님이 가져온 구원을 많은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한 그런 이런 종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마치 당신이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시중 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런 종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확실히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시네. 주실 줄 믿습니다. 41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는 또 다른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 베드로가 예수께 첫 번째 비유를 듣고 나서 이 비유가 지금 제자들의 리더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진짜 생각하면서 그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그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걸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설 것이다, 주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삶을 다 평가받을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아니면 뭐 그 예수님 오시지 하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다 평가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건지요. 분명히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태도가 다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까운 여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만 진짜 예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궁금하게 생각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앞뒤전으로. 혹시 의심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앞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서로서로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사실 하고 싶은 것이요. 첫 번째 비유는 다시 오신다, 그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두 번째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 깨어있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뭘까? 42절에 보면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4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에게 주인으로부터 무슨 일을 맡았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비유와 좀 다른 것은 이 주인은 뭔가 장기간 출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일정한 자기 집안일을 맡기고 간 것이죠. 좀 상황은 좀 다르죠. 그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에게 많은 다른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위에 좀 높여서 그 모든 종들에게 내가 가진 양식과 재산들을 가지고 잘 운영하면서 그 내가 나에게 속한 모든 종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책임지고 허튼데 돈을 쓰지 않고 지혜롭게 그래서 성실하게 어쨌든 나의 모든 종들을 네가 잘 케어하고 돌보고 먹이는 일을 해라 라는 식의 일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떠나가시면서 이 주인이 떠나가면서 맡기듯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겼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일은 오늘 마치 종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한 약한 하나님의 종들 그런 사람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다는 것은 언제 재림하는지 재림하는 징조,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자꾸 언제 올지 그걸 계산하는 것은 재림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언제 올지 알면 깨어있을 필요 없죠. 알람 맞춰서 그때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있다는 의미는 시간, 시대를 분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겼었던 하나님의 나라 일, 처음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맡겼던 그 일을 잘하는 거,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이 깨어있는 것 관련된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가 올 줄 네가 알아야지 여러 가지 징조를 봤으면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어있는 것과 깨어지지 않는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최근에도 여러 차례 저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어요. 딱 둘로 나눴죠. 오른쪽에 양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 그 양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창세전부터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배가 고플 때 너희들은 찾아와서 내게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정말 목말라 하고 갈증이 있을 때 드링크를, 먹을 마실 물을 주었어.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진짜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그때 옷을 가져와서 입혀주었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머물 곳이 없어서 숙소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나그네처럼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웰컴해서 너희 집에 재워준 적이 있었어. 내가 너무 아프고 병들고 힘들었는데 찾아와서 병원비도 내주고 옆에 간호도 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었어. 내가 살다가 너무 잘못 살았어. 내가 상처가 많았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찾아와서 다시 살아가라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감옥을 찾아왔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도 가고 굶고 먹을 것이 없었어 목말라 하고 집도 없고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일의 제일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의 본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재림 관련된 이야기를 24장에 하시고 25장에 여러분 잘 아는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수 비유가 나왔으니까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뭔지를, 무엇이 심판의 기준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추운데 고기로 이렇게 생선을 구이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직접 대접하면서 그 질문하잖아요. 유명한 질문.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 결국 모든 예수의 말씀은 일관돼요. 내 양. 돌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 많고 상처 많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네 성공에 도움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많은 일들이 생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 성가신 그런 사람들, 수군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 인생의 성공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먹여주라는 거죠. 케어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영적인 고통이든지 장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일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 프로그램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숨 바쳐서 구원하기 원했던, 자녀 삼기 원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버려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세상 나라가 버렸던 이 세상 나라가 수많은 기준을, 세상의 수많은 기업들이, 세상의 수많은 대학들이, 세상의 수많은 기준을 정해서 사귈 사람, 사귀지 않은 사람, 그 기준에 다 모자란 사람들, 세상 나라가 버려진 사람들, 그들까지도 환영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환영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소자들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오셨을 때 어떤 종이 그 맡긴 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당신의 나라, 아니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준다는 거죠. 상속물로. 내 아들과 딸이니까 다 네 거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만든, 내가 다스렸던 나라다. 다 네 거다 하고 다 주시는, 다 재산을 다 맡기듯이 다 주시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왜? 아버지처럼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그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그런 자녀들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기시고,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나를 아버지를 닮아서 살았으니 다 내 것이다. 다 네가 해라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귀찮다고 무관심하고 부족하고 실력 없다고 깔보고 무시하고 수군거리고 괴롭히며 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의 편안함과 행복과 출세와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는 오늘 종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즐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몹시 때리고 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일이란 것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많이 출석하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것도 믿음이 좋은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처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까지 마음을 자꾸 넓혀서 옛날엔 까칠까칠하고 조그만 말 한마디 잘못하고 조그만 눈치도 잘못하면 여지없이 관계를 멀리하고 피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던 그 수많은 자기 잣대로 사람을 가렸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 품어주고 더 마음을 넓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 자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은 프로젝트나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 열흘 정도 제가 한국에 갔었는데 시간이 제가 한 3일 정도밖에 만난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따로 연락할 뭐 상황 계지도 안 되고 연락 오는 사람만 이렇게 알고 소식 전한 사람만 제가 약속 잡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근데 또 꼭 한 사람을 제가 만나고 싶은 부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외국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많이 오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느냐고. 구글 지도에다가 처치, 지금 우리 교회였던데요. 제가 영어로도 처치 검색도 했거든요. Korean, London Korean Church. 그래서 처치 떴는데 All Souls도 뜨고 우리 교회도 뜨겠죠. 근데 리뷰를 본대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리뷰를 봤는데 리뷰가 많죠. 제가 한날 날 잡고 제가 답을 다 했어요. 한글로 했으면 한글로 답하고 영어로 했으면 영어로 답. 그걸 리뷰를 보고 좋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뷰 중에서 제일 먼저 아주 좋게 리뷰한 형제가 있었어요. 주일마다 말씀 듣기가 그리워지는 교회입니다. 꼭 오세요. 이런, 그 앞에는 그냥 별 다섯 개만 했지만 그 형제는 탁 이렇게 탁 그 문구를 적었어요. 그 이후에 축축축이 문구들이 이제 많이 나왔지만, 그 부부가 우리 교회 2017년에 석사로 왔다가 2018년 마치고 이제 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게 김병수, 전예진 부부가 있어요. 어린 딸을 가지고 왔는데 독하죠. 둘이서 석사를 다 마치고 갔어요. 그 두 부부는 삼성전자 제품 디자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자리를 잡았던 4년 이상 일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어서 공부로 이제 왔었는데 직장 그 휴직을 하고 그래서 뭐 벌어놓은 모든 돈과 집을 다 팔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이제 갔는데 돌아갈 때 통장에 200만 원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집도 없어서 8, 9평 월세집에 시작했는데 그 병수 형제는 그 돌아가자마자 이제 그 삼성전자 그를 아직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공부할 때 사회적 기업 불우하고 소외된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주셔서 그 공부를 하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내려놓고 창업을 시작했대요. 장애인들과 소외된 노약 그 노인층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도울 것인가. 2년은 정말 생고생을 했고 4년 이제 6개월이 지날 쯤 되어 지금은 그 디자인 컨텐츠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알아줄 만한 또 이력서 내면 오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어렵거든요. 마음은 가지고 안 되고 다 펀드레이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수익을 창출한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버냐고 물어봤더니 대기업에 다니는 것만큼 번다 하더라고요. 한 5, 600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이제 버는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말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두 부부가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그 아내 된 예진자매도 12년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고 1년 동안 이제 남편 도와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만나게 됐었어요. 둘 다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키워온 그 기업도 이제 이걸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업 잘 살려서 평신도 선교사로 간다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파송받기 원하는 단체가 OMF인데 OMF 조건이 있어. 2년 동안엔 아무 일 하지 말고 오직 언어만 하기를 그게 조건이래요. 그래서 막 밤을 새면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풀로 해야 될 일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원래는 자비랑으로 그 정도 하면 캄보디아 가기로 원했기 때문에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또 조건 하나가 파송을 받아야 된다. 5, 600만 원 주는 교회에 파송 선교, 풀타임 파송 선교사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본인 출석하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인데 큰 교회잖아요. 선교도 많이 생각이 있는 교회니까. 거기서 꼭 교회에 파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선교의 마음을 받았고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지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조금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몇 장 되는 소책자를 병생제의 스토리, 예진자매의 스토리 이렇게 사진과 함께 만들었어. 카피본을 저에게 하나 주었어요. 제가 그 카피본을 한국에서 영국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쭉 자세히 읽었어요. 1년 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뭉클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불편한 삶을 결정하는 그 요지잖아요. 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결정하는 사람,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캄보디아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도 책도 없고 배움을 받지 못했으니까 직업도 없고 그거를 목격하고 나서 거기 가서 많은 직업 젊은이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디자인 계통에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그걸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두 사람의 삶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면 너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그 책자에 있었던 그 예진자매의 그 마지막 선교사로서의 결정에 대한 그 글귀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싶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어요. 남편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홀로 육아와 일과 가족 부양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다행히 회사에선 평안을 주셨기에 나에게 이제 아무 꿈도 없고 회사 다니며 남편과 아기가 잘 지내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회사의 평안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남편의 창업이 안정이 되어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육아가 조금 수월해지니 저의 회사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해하지 못할 후배가 생기고 충성했던 상사는 커피 배달만 시키는 등 배신감을 느낄 일이 생겼고요. 나름대로 성과를 내며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나에게 우상되었던 회사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제가 부엉에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쉴 때마다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선교와 관련된 책을 읽더니 급기야는 쭉 후원해왔던 OMF의 선교 관심자 등록을 하더라고요. 꾸준히 방글라데시 기도 모임에 참석하던 남편은 해당 선교단체인 아시아 포커스의 이사가 되었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순종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든 보내세요라고 영혼 없이 기도하다가 벼락 같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써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뭐라고 교만을 떨고 있다는 것을요. 그 누구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교만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꾸게 됐어요. 올 봄에 OMF 공 베드로 선교사님을 뵈면서도 사실 대단히 현실감이 있진 않았어요. 이러다 진짜 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진정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4일간 가르치는 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진아 선교는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회사를 벗어나고 싶어서 회사 밖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글이었어요. 자매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평생을 캄보디아에서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을 선교에서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도 이 부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한 삶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셔도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오늘 주인처럼 당신이 종처럼 허리를 동이고 띠를 동이고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복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을 살든지 간에 그저 편하게 돈 많이 벌고 남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고 풍요롭게 인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말고 주시면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으로 가장 약하고 소자들을 돌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한 그 길을 선택해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물질을 시간들을 그 일 위해서 써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